매일 먹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먹고, 즐거움을 위해 먹고, 친교를 위해 먹죠. 먹는다는 건 음식을 받아들여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것. 그래서 어느 미식가의 말처럼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먹는 방송과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이고 여행에서도 식도락이 빠지지 않는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음식에 열광하지만 정작 음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늘 먹으면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러나 이미 나 자신이 돼 있을지도 모르는 한 그릇의 음식 그 의미와 가치를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생각해봅니다. 임승부의 내 마음을 부탁해로 7월 4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혜입니다. 아, 지금쯤이면 저녁을 드셨거나 드시고 있을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식탁엔 어떤 음식이 올랐나요? 우리가 먹는 바로 그 음식에 담긴 인문학 만찬. 오늘 제가 풀코스로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넓은 지식 소유자 최 사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최 사장님 오늘 식사하셨어요? 점심이나 저녁 뭐 드셨어요?
예, 지금 급하게 오느냐고 빵하고 그냥 그 두유하고 먹고 있습니다.
아, 슬프다.
이은혜 씨 뭐 좀 드셨나요?
저는 뭐 항상 잘 챙겨 먹어서요.
이슬만
그래야 네. 되는데 저는 혹시 너무 바빠서 아침을 못 챙겨 먹으면 차 안에서 주먹밥이라도 먹는 스타일이라서
아, 네. 챙겨 오늘, 드시는군요.
네. 오늘 저는 어머님이 맛있게 만들어주신 멸치와 김치를 넣은 주먹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지 않습니다. 싸우시던가.
아니, 인문학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런지 배가 덜 고프신가 봐요.
아니.
음식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초대 손님이 음식에 관련된 강연을 해주실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아, 네.
이렇게 굶고 오셨다니. 그러면 넓고 아주 깊은 선생님의 강연으로 배를 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음식문화평론가 윤덕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윤덕노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눌 책, 최 사장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오늘 같이 얘기할 책은 네. 도서출판 어크로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댄 주레프스키의 네. 음식의 언어입니다. 음식의 언어는 책 제목이면서 댄 주레프스키 교수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하는 인기 수업이기도 했는데요.
네.
통계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계량 언어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의 석학이자 컴퓨터 공학자이기도 한 저자는 책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심리학, 사회학, 행동경제학 등 분야를 넘나들면서
네.
음식에 관련된 언어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와. 댄 주레프스키가 언어학 분야의 대가라면 오늘 오신 윤덕노 선생님은 또 음식 이야기의 대가세요.
아, 예, 맞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네. 윤덕노 선생님은 네. 여러 가지 책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음식 잡학사전, 왜 장모님은 씨암탉을 잡아주실까? 붕어빵에도 족보가 있다.
정말요?
읽어보고 싶은 책인데.
저도요.
그다음에 음식으로 읽는 한국생활사와 같은 네. 음식 관련 책을 여러 권 쓰셨고요. 주요 일간지의 음식 칼럼도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근데 본업이 그 경제 분야 기자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매일경제신문에서 25년 동안 아. 기자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경제 기자로 활동을 했고
네.
또 이제 중국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거든요.
네,
음식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음식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운명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
맞아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요. 먹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식 스토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분야에 이제 뛰어들게 됐는데,
네.
가만히 보면 직업적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기자라는 직업이 사실과 이야기. 팩트하고 스토리를 찾아내는
그쵸.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네.
음식에 보면 팩트하고 스토리가 너무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흥미를 느껴가지고 아마 그 연구를 하게 된 거 아닌가 나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맞아. 그리고 보니까 기자분들이 식사는 굉장히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기자는 잘 먹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급 음식을 많이 드셔서 아시는 건가? 아, 아무튼 굉장히 오늘 호기심이 발동하는 네,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책 음식의 언어는 음식과 관련된 언어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음식과 언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맛을 보면 입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밀접할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음식과 언어.
자, 제가 보기에는 음식을 표현하는 그 언어에는요, 네. 음식의 정체, 음식에 관련된 정보가 아주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구마 있잖아요.
네.
고구마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순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 대마도 사투리거든요. 전부 이 고구마면 전부 우리말로 이제 알고
그러게요.
있는데 대마도 사투리인데요. 여기서 보면 일본 대마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뜻밖의 사실은 고구마의 원래 이름은 감자였어요.
어머.
근데 감자가 뒤늦게 나오면서 고구마의 원래 이름 감자를 자기가 뺏어간 거죠.
어머.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재밌네요.
재미있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네.
당시에 감자는 아주 중요한 식량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고구마는 군것질거리지 식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뺏긴 거고 재미있는 거는 이게 영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고구마가 포테이토예요.
네.
근데 감자가 뒤늦게 나오면서 포테이토 이름을 뺏어갔고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마를 포테이토 이
네.
감자 포테이토하고
그쵸.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스위트 포테이토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고구마라는 이름 속에 포테이토라는 이름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으니까
네.
음식하고 언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고구마 감자 얘기만 들었는데도 뒤에 강연이 벌써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책 구조에서 보니까 더 재밌어요. 메뉴 고르기부터 뭐 에피타이저, 뭐 메인 요리, 그리고 뭐 간식과 후식 이렇게 식사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메뉴판을 펼쳐볼까 합니다. 먼저 두 분은 이렇게 사실 식당 가면 이렇게 메뉴판을 탁 주시잖아요. 그럼 메뉴판 볼 때 어느 부분에 보통 관심을 가지세요?
저는 뭐 펼치자마자
네.
고기와 고기 아닌 걸로 보기가지고 고기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은 굉장히 궁금해요. 아유. 음식을 연구하시는 선생님이시니까 책을 쓰시는 분이니까
저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일단 내 돈 내고 먹을 때는 가격부터 봅니다.
정답이네요.
예, 그리고 난이 사줄 때는 가격도 보죠. 근데 네. 주로 비싼 거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맞아.
이게 농담이지만 사실인 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양식이나 중식 같은 경우 먹을
네.
때는
네.
아마 재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메뉴를 보면 그게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요리가 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는 그 재료 중심 보면서 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책에서 사실 메뉴판을 보면은 음식 가격에 대한 힌트를 찾아내죠.
네, 이 책 음식의 언어에서
네.
댄 주레포스키 교수가
네.
메뉴들을 다 이제 그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식 메뉴 6,500건 그리고 요리 가짓수 65만 건 등을
네.
계량 언어학적 도구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다양한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뉴에 나오는 단어의 길이 그리고 음식값의 관계를 밝혔어요. 값비싼 레스토랑의 메뉴에 나오는 단어는
네.
저렴한 레스토랑보다 평균적으로 절반쯤 더 그 이름이 길다고 합니다.
네.
주로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건데 톤나렐리,
네.
초클로, 바스티아, 칸타이피
카타이피
페르시아 아드 읽기도 힘들어 오야코 같은 외국어나 알파벳 10개 이상의 아주 긴 단어들이
네.
그 요리를 설명하는데 긴 단어를 쓰면 쓸수록 음식값이 더 높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길이보다 글자 하나가 더 늘어날수록 약 18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정도가 비싸진다고 하고 또 반대로 아주 고급진 곳으로 가면
네.
아예 그 메뉴가 없대요.
맞아요.
저는 그런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합니다.
맞아. 네. 주방장이 알아서 오늘의 메뉴를 정하는.
그런데 가보셨나요? 아, 예.
누가 사줘서.
아, 그런 데가 있군요.
네, 아니 오늘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식당을 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 당장 메뉴판 바꾸시려고 노력하시겠어요. 어떻게든 길게.
점점 이름을 길게.
네. 어떠세요 선생님? 이 이야기 납득 되세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죠. 사실 그래요? 우리 한식만 해도 그렇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서 우리도 음식 이름이 길면 좀 좋아지는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 게 곰탕 하면 평범한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나주곰탕 하면 조금 더 한 단계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아, 현풍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만든 곰탕 하면 또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맛의 본고장인 전라도의 중심지 나주. 광주가 아닌 나주입니다.
네.
나주에서 만들었다는 브랜드를 강조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굴비 같은 경우.
네.
보통 굴비는 그냥 굴비인데 보리굴비 하면 더 비싸시거든요. 왜냐하면 통보리 속에다 고리를 박아가지고 숙성시키는 한 가지 과정을 그렇죠. 공정을 더 거쳤으니까 더 고급스러워지고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름이 길면은 가격이 비싸지는데 또 맛을 소식하는 말들 뭐 예를 들면 뭐 맛있는 뭐 맛깔스런 굉장한 또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또 음식값이 오히려 9% 정도 낮아진다고요?
예.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런 용어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맛있는 어쩌고 이런 부분은 아. 상당히 일단 촌스럽잖아요. 사실 그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래 신뢰 별로 안 가는 게 그 이 일반 그 정서가 아닌가 싶은데 네. 실제로도 그 음식점에 가보면은 좋은 네. 음식점일수록 뭐 잘 익었다라든가 신선하다든가 이거 진짜다 리얼이다 이런 얘기 잘 안 쓴다고요.
그
뭐
네.
당연하니까는 쓸 이유가 없는 거겠죠. 저자도 이제 여기서 그 책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그 과잉 언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과잉 언급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정말 맛있어 라고 자꾸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게 지위 불안의 징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 게 맛이 없어서 아.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강조해가지고 맛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제 책에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 사장님의 책도
예.
그 굉장히 재밌는 이런 건 없지만 제목은 긴.
그렇죠. 길게 긴.
메뉴판과
팔려고.
비슷한.
그렇습니다.
네. 벌써 메뉴판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 뒤에 강연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드리고 갈게요. 최 사장님.
아, 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될 음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것은 생선을 이용한 소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토마토를 이용하게 됐고
네.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설탕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소스로 만들어졌는데요. 패스트푸드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미국의 국민 양념입니다. 무엇일까요?
저번 주에 퀴즈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최 사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 네.
이 퀴즈는 설명을 들으면 조금 감이 오지 않아요?
예, 그렇죠. 딱 알 수 있는. 예.
그렇죠. 토마토 네. 소스.
토마토, 겨자 뭐 이 정도.
겨자도 들어갔어요? 전 처음 알았네요.
아, 네.
네, 1부 끝에 정답 발표하니까요. 그 전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어크로스에서 나온 음식의 언어책 보내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윤은혜, 이동건의 샐러드 기념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음식문화평론가 윤덕노 선생님 그리고 작가 최 사장님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인문학 여행 댄 쥬레프스키의 음식의 언어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내드린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최 사장님.
네. 이건
네.
그 처음에 중국에서 생선 소스로 만들어졌다가
네.
유럽과 미국을 거치면서 토마토에 설탕을 가미한 오늘날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 특히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이잖아요.
네.
먹을 때 이것에 꼭 찍어 먹게 되죠. 새콤달콤한 이 소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어크로스에서 나온 음식의 언어책 보내드립니다. 아, 자, 이번에는요. 음식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음식의 어원을 하는 이유는 퀴즈의 정답과 굉장히 아주 흡사한.
아, 그런가요?
아니, 사실은 정답이에요.
아, 네.
정답을 얘기해 드리니까요. 네. 아주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요. 케첩이 어느 나라 말인가? 라는 질문에서 음식의 탐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 케첩이 중국말이었어요?
예,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네?
중국어 표준어가 아니라 중국어 사투리예요.
어.
그것도 지금 타이완에서 쓰는 복건어 그리고 홍콩에서 쓰는 이제 광동어.
네.
이쪽의 언어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말레이 계통 언어라고 그러죠. 동남아에서 쓰는 말레이 네. 계통 언어 중에서도 아모어에 속하는데요.
네.
사실 케첩이 뜻밖에도 이 생선 젓갈이라는 뜻이에요.
와.
예, 근데 이게 지금 중국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면 당연히 한자로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생선 규자에다 액체라고 할 때 즙 있죠? 즙즙자를 써요. 그러니까 케첩, 한국어의 규즙. 첩하고 즙하고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 즙.
예.
즙이 찹으로 됐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 표준어로 보면 꾀즈거든요. 그런데 이 복건성 사투리를 하면은 쾌찹 이렇게 돼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쾌찹이 바로 중국에서 왔다는 증거가 현대 중국어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생선으로 만든 소스가 지금의 토마토 케찹이 된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요.
네.
14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동남아 항구에 정착한 중국 상인들이 생선 소스를 퍼뜨렸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의를 못하는 게 그건 지나치게 중국 사람, 중국 중심적인 그 관점에서 쓴 것 같고요. 사실 생선 젓갈은 동남아에서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광동과 이제 타이완 이쪽에서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네.
이 중국이나 이런 데로 이제 퍼진 그건데 이 생선 액젓을 갖다가 17세기에 향신료를 구하러 온 그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
네.
사람들이 이걸 유럽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갖고 갔냐 하면은 유럽에서 당시 아시아의 향신료 후추나 뭐 생강 이런 거죠.
네.
그거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가격이 거의 금값과 맞먹는다고 그랬는데 이 생선 액젓까지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됐으니까 이제 이걸 몽땅 들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케첩이 이제 그 변형된 케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19세기에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 토마토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의 토마토 케첩이 되는데 그럼 왜 토마토가 들어가느냐?
네.
토마토가 정말 싸구려 채소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저렴한 원재료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저자는 책에다가
네.
미국 사람이 입맛 때문에 이 버섯 대신에 토마토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네.
이분 상당히 좀 애구적인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가지고서 뭐 조금 토마토 케첩이 된 과정을 그 좀 미화, 미국인의 입맛 때문이라고 좀 미화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예전에는 사실 소스 같은 게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소스였다고 하니까 뭐 생선 소스에서 케첩으로 됐어도
예.
이 토마토 케첩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케첩 자체가 귀한 음식이었죠.
그렇죠.
예.
지금보다 훨씬 더 귀했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럼요.
다 사 먹을 수는 없었겠어요.
아유, 보통 사람들은 못 먹고 양반 귀족들이 이제 먹는 음식인데 이게
네.
유럽이나 이쪽에서만 중국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케첩이?
케첩이 아니죠. 생선 액젓이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 까나리 액젓인데 이게 지금 뭐 그냥 별로 싼 조미료잖아요. 근데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엄청나게 비쌌던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새우젓 장사가 새우젓 통 지게 메고 이렇게
네.
산골로 가면은 양반집에서 식사에 잠자리까지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고 중국하고 조공 무역을 할 때 보내는 품목 중에서 생선 젓갈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우젓이 얼마나 귀했는지
네.
이거 한번 먹으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줄줄 흐른다 그래가지고 이 새우젓의 별명이 감동젓이에요.
어머.
네. 그러니까는 18세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새우젓, 멸치젓
네.
이런 게 엄청나게 비쌌는데 왜냐면 바다에서 이거 내륙으로 운반할 만한 교통도
맞아.
발달을 안 했고
그랬겠네요.
그다음에 그때는 전부 연안 어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선 잡는 게 그렇게 원가가 비싸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그 족발 같은 거 먹을 때 왜 새우젓 찍어 먹잖아요. 안 네네, 먹나요? 그쵸?
그쵸? 찍어 먹죠.
예. 아, 전 깜짝 놀랐네요. 저만 먹는 줄 알고. 그럴 때 얘기해야겠어요. 어머, 케첩? 그래야겠네요.
근데 좀 궁금했던 게 네.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여기서 이제 덴트레프스키 교수의 생각은 중국에서 발생했었던 그 어떤 그 액젓 그다음에 이제 소스가 이제 미국으로 전파됐다라고 네. 사실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도 독자적으로 새우젓이나 생선과 관련된 액젓 같은 걸 만들어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어떤 중국에서부터의 전파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봐야겠죠. 다만 바닷가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진 거고.
아,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은 네.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케첩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갔다가 네. 우리 같은 걸 이걸 김치에 넣어가지고 김치가 발전을 해버리죠. 오히려 김치에 반드시 이 생선 젓갈 들어가거든요.
소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렇죠. 아. 예. 입맛이 틀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부분.
네. 케첩에 대한 그 음식의 어원을 얘기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이 책의 저자는 세계 경제사까지 케첩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간다고 그렇죠. 해요. 네, 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국 선원들 같은 경우에 네. 케첩을 이제 가져간 것이 17세기 후반 정도가 됩니다.
네.
그때는 이제 덴트레프스키 교수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고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국가였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고급 비단이나 도자기나 콩이나 귀한 이 케첩을 사기 위해서는 은화가 계속해서 필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은화만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유럽이 신세계를 식민지하고 수탈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아시아 수출품에 대한 유럽의 욕망 그리고 은을 향한 중국인들의 욕망 그것들이 결부되어 가지고 이러한 그 어떤 교류나 음식의 전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선생님?
네, 따지고 보면요. 네. 문화나 아니면 정치나 네. 전쟁이나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 전부 경제예요. 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 케첩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 유럽의 케첩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토마토 케첩이 되거든요.
네.
그럼 왜 토마토가 들어갔냐면 이것도 역시 경제적 욕망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네.
사실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져온 토마토 케첩을 못 먹는다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싼 토마토, 우리는 과일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에서 이제 채소라고 그러니까 이걸 네. 갖다 집어넣어서 발달한 게 토마토 케첩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은 토마토 케첩이요. 대부분의 경우 투명 용기에 담겨요.
어,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싸구려 케첩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기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불량식품화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불량식품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투명 용기에 담았는데 이 투명 용기를 만든 회사가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름 다 아는 H로 시작하는 다국적 기업이 된 거죠.
우와.
모르겠는데. H?
하인츠라고 아, 식품회사 있습니다. 네. 이게 최초로 토마토 우리 불량식품 아니야 하면서 투명 용기로 만든 토마토 케첩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사실 선생님은 그 오늘 지금도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계시지만 음식의 유래와 그 어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재미나게
재밌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음식의 과거를 아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을 되돌아본다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역사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정치사 내지는 경제사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만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음식이라고 하는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류의 생활사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살아온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시적 관점에서 음식의 과거를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테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를 얻을 것이냐 이건 뭐 각자의 몫이겠죠.
그 책에서 보면 이 케첩이 그러니까 처음에 생선 소스일 때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토마토 케첩으로 됐다고
예.
네, 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으로 간 거는 유럽으로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유럽을 거쳐 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처음에 토마토를 집어넣은 게 유럽일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대중화돼가지고서 퍼진 거는 바로 미국이죠.
아, 그러니까 생선 소스가 유럽으로 가서 전파가 되고, 예. 근데 대중화가 되고 이렇게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된 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렇죠. 예, 전파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아시아로 되돌아온 거죠.
네, 음식의 기원, 어원을 통해서 문명 교류의 흔적까지 저희가 지금 더듬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윤덕노 선생님께서 음식의 이름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또 강연으로 준비하셨다고 해요. 햄 통조림은 어떻게 스팸 메일이 되었을까입니다. 선생님 부탁드려요.
예. 전부들 그 이메일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근데 사실 그 이메일 쓰다 보면요. 스팸 메일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 참 맞아요.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이메일을 열어봐야 되는데 솔직히 진짜 필요한 건 딱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전부 이 광고성, 이 쓰레기 메일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 폭탄처럼 들어오는데 잘못 열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아주 이제 골치가 아픈데요.
네.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메일, 쓰레기 메일 갖다 이제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스팸이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햄통조림.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데 왜 이 햄통조림이 그
그러게요.
쓰레기 메일에 갖다 붙였냐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왜 네. 미역 메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생각해본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네. 어떤 사람들은 왜 스팸 메일이라고 부르게 됐냐. 이 햄통조림 만드는 회사가 상품 팔아먹으려고 정말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해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사람들이 질려가지고서 이제 스팸 메일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는데 요 말이 그럼 과연 사실이냐.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정말 인류의 경제사, 전쟁사 같은 인류 문화사가 녹아있게 되는데요. 너무 거창한가요? 자, 스팸이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식품인지는 아시죠? 뭔가요?
돼지 어깨살로 만든.
햄통조림 아, 네네.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햄통조림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스팸이요? 햄이 아니에요.
어?
햄은 돼지고기 뒷다리, 넓적다리 살을 갖다가 연기에 훈제하거나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게
네.
그 햄이거든요. 햄이에요. 기원전 수천 년 전서부터 네. 이제 먹었던 인류 태고 쪽부터의 음식인데
네.
스팸은 솔직히 이런 햄을 흉내내서 만든 비슷하게 만든 짝퉁 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오. 증거가 바로 스팸이라는 그 브랜드에 나와 있는데요.
네.
스팸이 뭐냐면요. Shoulder of pork and 햄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의 어깨살하고 그다음에 넓적다리살인 햄을 섞어서 만든 상품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도 이 스팸 만들 때는 다진 어깨살에다가
네.
그다음에 약간의 아주 소량의 진짜 햄을 좀 섞고 여기에 전분을 마구 첨가해가지고 제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짝퉁 햄인데 이 짝퉁 햄이 만들어진 배경이 재미있어요. 미국의 그 한 식품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네.
이 회사가 원래 햄을 만들어 파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뒷다리살로 햄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 어깨살, 앞다리살은 이게 부산물로 쏟아져 나오는 그쵸. 거 아니에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값이 워낙 싸니까는 채산성이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네.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뭐 폐기물로 다 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전분을 그 섞고 그래가지고서 이 짝퉁 햄 통조림을 만들게 됐는데 이 통조림이 그냥 대박을 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흔한 말로 운칠기 3이라는 소리 하잖아요. 뭐 할 때 이제 기술은 실력은 3이고 운이 7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네. 이 스팸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이게 뭐 기삼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맛이 좋거든요.
맞아요.
맛있죠.
애들 좋아해요. 그리고 값이 싸요. 이거를 특히 수제햄하고 비교해보면 값이 엄청나게 싼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기삼인데 이 인류한테는 불행이었겠지만 사업상으로는 정말 운7을 넘어서는 운10, 운20의 대박이 일어나는 게 미국에서 이 짝퉁햄 나온 게 1937년이거든요.
네.
근데 2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물자는 전쟁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민간인들은 뭘 먹냐면 배급제도 돼요.
네.
당시 영국에서 이 어떻게 배급을 했냐 하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주일에요. 계란 한 개 줍니다.
어머.
한 개 갖고서 그 14일 동안 네 사람이 논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요?
그리고 이 고기 일주일에 반근. 반근이면은 그냥 우리 혼자 먹는 거에도 안 돼요. 근데 고기 이제 일주일에 들어가는데 영국은 더군다나 육식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통제가 되는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빵도 배급돼요.
네.
근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오직 감자 하나. 그리고 이 스팸이라고는 짝퉁, 햄, 통조림이 무한정으로 배급이 되는 게 왜냐하면은 이게 부산물로 나오는 거에다가 전분을 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군은 물론이고 영국, 러시아군까지 군인들은 다 스팸 먹어가지고 너무 지겹다고 할 정도로 먹어댄 거고 민간인들도 지겹도록 스팸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 전쟁 때 이 짝퉁 햄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부대고기찌개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 짝퉁 햄은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참 이제 고마운 음식인데 너무 먹다 보면은 질려요.
그렇죠.
그지 않겠어요.
매번 먹으라고 하면.
그럼요. 하루 세 끼 이거 먹으라고 그래봐요. 나중에는 제발 이것 좀 안 먹게 해줘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면 배급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쟁 끝났다고 돼지가 이제 전쟁 끝났어 이러면서 세 끼 마구 낳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짜 햄은 통제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햄을 이 짝퉁 햄을 마구 생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질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개그 콘서트처럼 네. 영국 BBC TV에서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이 음식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요리에 스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 이 배경음악으로 노래가 깔리는데 스팸송이라고 깔리는데 스팸, 스팸, 스팸 하면서 1분 동안 스팸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지겨워했는지 알 수가 있겠는데
네.
80년대 PC통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인터넷 나오기 전에.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악플러 같은 사람이 이 스팸송을 갖다가 계속 접속을 시켜가지고서
네.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그 악플러를 갖다가 스팸이라고 얘기인데 인터넷이 나오면서 쓰레기 메일처럼 마구 광고성으로 쏟아지는 부분을 갖다가 네, 스팸 메일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근데 이거 보면은 스팸 메일 그냥 우리 무심코 쓰는 얘기고 스팸 그냥 무심코 먹는 이야기지만 알고 네. 보면은 어떻게 전쟁사, 경제사, 식품사까지 온갖 세상 역사가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교훈이 바로 스팸에 들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팸 메일은 음식이랑 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음식의 단어가 들어간 그런 명칭에는 뭔가 굉장히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스팸 메일을 들으니까.
재미인지 눈물 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햄이랑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햄 저희가 좋아하는 그 통조림이랑의 차이를 잘 몰랐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햄의 어원 그리고 햄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좋아하는 그 통조림으로 발전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재미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 스팸 메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명칭이 이런 이야기까지도 아주 재미나게 잘 풀어주셔서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스팸 같은 경우에 저도 음식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그 햄을 꼭 뒷다리살로 만드는 거랑 이제 스팸처럼 이제 전분을 섞어서 돼지고기로 이제 가짜 햄을 만드는 거랑 혹시 뭐 영양가나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크게 나는 건가요?
영양가보다는 네. 맛이겠지요.
그렇죠.
돼지 뒷다리살은 이게 사실 돼지가 주로 뒷다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발달해가지고 맛이 있는 거고 이 앞다리살, 어깨살은 값이 무지하게 싸대요. 그래가지고서 오죽했으면 폐기물로 버릴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맛이 없다는 얘기고 맛의 차이였을 겁니다.
근데 영양가에서 사실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팸을 이제 어떤 조롱거리로서 지금 다루고 있지만
예.
전 세계 사람들로 봤을 때는 저렴하고 영양가 높은 고열량을 낼 수 있는 음식이 발명된 거란 점에서 스팸이 인류 역사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인류를 구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전쟁 때 군인들이 이게 있었으니까 사실 먹고 싸울 수 있었던 거고, 영국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전쟁 때, 이 제2차 세계대전 7년을 끌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 해상이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 독일 유보트의 그 통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물량 공급이 잘 안 됐는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영양을 챙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스팸 덕분이었다라고 그래. 햄통조림 덕분.
네. 아니 저희가 왜 삼겹살이랑 목살 둘 다 맛있지만 삼겹살이 좀 더 비싸잖아요. 목살보다는. 뭐 그런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통조림도 같은 통조림처럼 보이지만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값싼 거였다. 그렇죠. 근데 예. 사람들한테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사람들 왜 똑같은 거 먹으면 지겹다고 하듯이. 아,
그러니까 삼겹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삼겹살이 유행했냐면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삼겹살 없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
게 없었는데 삼겹살이 왜 생겨났냐면은 70년대 양돈 산업이 육성이 돼요.
네.
여기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이거를 해외로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겹살이 비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비계는 이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 돌죠. 그러니까 얘기가 스팸처럼 이 폐기물 내지는 인기 없는 부산물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 보니까 이걸 살코기하고 삼겹으로 이렇게 딱 썰어가지고 만들어서 내놓은 게 삼겹살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자꾸 삼겹살 구이가 먹다 보면 맛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폭발을 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90년대로 이제 넘어와가지고서 삼겹살이 엄청나게 퍼지는데 결정적 계기를 하는 게 네. IMF. 빵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가볍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소고기 먹던 사람들 삼겹살 먹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이카 시대가 그때 열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야외로 나갈 때 먹을 거 싸들고 나가는데 비싼 소고기보다는 또 맛있는 삼겹살 해가지고 끌고 나간 게 이제 삼겹살이 국민 음식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삼겹살이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비싸고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은 전 세계 삼겹살은 한국으로 다 모인다. 왜냐하면 값이 제일 높으니까.
그럼 97년도 이전에는 그러면 삼겹살이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 70년대.
아,
70년대는 대중적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거의 안 먹었죠.
먹었어요.
삼겹살은 그냥 돼지고기 말씀하신 목살이나 이런
네.
거 갖고서 비계 같은 경우는 된장찌개나 이런 거에 조금씩 넣는 그거지. 거의 안 먹었죠. 삼겹살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왜 유행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그냥 아 맛있어서 뭐 양념을 잘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탄생해서 유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사가 당연히 반영이 된
그렇겠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겠네요.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햄 많이 먹잖아요. 최 사장님도 방금 좋아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예.
그럼 우리나라에 햄이 들어온 것도 전쟁 때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 한국 전쟁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우리가 서양하고 접하기 시작한 거는 뭐 19세기 말이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해방 이후 미군이 들어오면서부터거든요. 근데 뭐 그 전까지는 뭐 소수의 햄이나 이런 게 당연히 뭐 소수는 먹었겠죠.
네.
소수 이제 특히 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먹었겠지만 대중이 먹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온 거는 아무래도 한국 전쟁을 계기로 보는 게 정확한
네.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햄은 무지하게 귀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된 거는 국산화되는 게 거의 8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된 거죠.
그 책에서 보니까요. 사실 저도 터키 브레스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 칠면조에 왜 터키라는 국가 이름이 붙었는지 그 과정을 파헤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선생님께서도 제가 보니까 여러 차례 이 부분에 관련돼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예.
네.
근데 왜 터키냐라는 부분은 워낙 설이 다양해가지고서
네.
정설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라면 영국에서는 16세기 이전에
네.
이국적인 거 낯선 거는 전부 터키에서 왔다라고 그래가지고 터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터키 새는 터키 새, 터키 버드가
네.
되는 거고요. 처음 보는 새는 가방도 뭐 낯선 가방이면 터키 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새니 가방이 이런 게 빠져가지고 그냥 터키가 됐다라는 게 이제 그 이 정설 중에 여러 설 중에 가장 받아들여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근데 네. 재미있는 거는 터키의 어원도 그렇지만 칠면조. 우린 칠면조잖아요.
네.
칠면조의 어원도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거든요. 이 칠면조가 화가 나면요. 요 칠면조 턱살.
네.
이게 색깔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일곱 가지 색깔로 변한대요.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저 새는 얼굴이 일곱 가지인가 보다 해가지고 칠면조라는 말이 붙었고 요건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얘기고 그러면은 우리 원래 옛날에 그 18세기 무렵에 벌써 칠면조라는 동물을 알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화조, 불화자 써가지고 화조, 불을 뿜는 새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말에서도 화조라고 후어냐오 해가지고 중국말로 이렇게 네. 이 불을 뿜는 새라고 적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내기 전에는 이게 빨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게 불을 뿜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새가.
아, 그래서 화조.
그래가지고 화조라고 그랬어요. 이름 하나에 이렇게 뭐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이름이 붙습니다.
네. 방금 칠면조가 일본에서 왔다고 그 어원이 예.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일본 튀김 요리인 저희가 부르는 그 덴푸라라는 예. 또 말은 또 일본 말이 아니라고요.
그건 또 뭐 포르투갈 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빵이 네. 원래 포르투갈 어원이 포르투갈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덴푸라도 이제 그게 마찬가지인데 이 포르투갈의 예수의 선교사가 일본에서 이렇게 이 선교 활동을 할 때 닭고기에 양념을 뿌려서 튀긴 음식.
네.
이 덴포라리라는 음식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덴포라리의 어원이 포르투갈 동사인 템페라르, 양념을 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왔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 사순절 있잖아요. 천주교 사순절에 이 튀김 음식을 먹는데요. 그런데 그걸 갖다 사순절을 갖다가 덴포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포르투갈 말로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덴포라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고 네, 뭐 이건 정설은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고.
아니 음식 이름 지을 때 진짜 고민됐겠어요.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마다 네. 계속 뭔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음식 이름을 뭐 사람이 누가 특정인이 짓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맞아요.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원이 있는 거고 이런 유대가 담기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나라마다 또 발음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원에도 재미난 이야기들이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 이름 중에서도 저 이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숙주나물의 어원이 진짜 신숙주에서 나온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숙주나물하고 신숙주가 연결되는 이해가 처음 나오는 게
네.
1924년에 그 이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요리 책이에요.
네.
여기에 처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건 1924년도고 신숙주는 15세기 조선 초 15세기 때 인물이거든요.
아.
근데 그걸 갖다가 거의 600년 후에 이거 뭐 연결시켜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 다만 이제 제 짐작으로는
네.
숙주나물이 녹두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네.
녹두를 갖다가 옛날 한자어로는 숙두라고 그랬어요. 콩숙자를 써가지고서.
아, 네.
그러니까 숙두가 발음하다 보니까 숙주가 된 게 아닌가. 숙두나물에서 숙주나물로 변한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하고요.
네.
신숙주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는 좀 그냥 재미삼아 만들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숙두나물보다는 숙주나물이 발음하기가 더 좀 쉽긴 하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국어학자들이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자음접변이 됐던 뭐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자연스럽게 숙주나물로 바뀐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물론 음식이라는 게 배고프니까
예.
맛있는 거 먹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먹는 행위라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음식은 왜 먹는 걸까요? 왜 먹어야 될까요?
상당히 추상적인 질문이 돼가지고 그런데 일단 뭐 배고프니까 먹겠지만요.
네, 우리는 음식을 왜 먹을까요? 이 음식을 왜 먹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소통인 것 같아요. 음식이라는 건 소통을 위해서 먹는 거지.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건 이건 본능적인 욕구를 이제 네. 충족을 시키는 거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지금 먹방 유행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네. 요리 프로그램 유행하고 그러는데 맛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먹다 보면은 맛을 위해서 먹는다. 네. 처음에 한 젓가락 딱 먹을 때에는 맛이 분명히 감지가 되는데 네. 혼자 먹을 때가 아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먹다 보면은 아무리 고급 요리,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러더라도 그 맛 거의 생각 안 하고요. 상대편의 대화하고 집중해가지고서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소통이 가장 중심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음식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고 솔직히 제일 맛없게 먹었던 음식이에요. 전복 한 마리에 500달러짜리 하는 전복이 있어요.
우와.
그때 환율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한 마리에 55만 원이에요.
우와.
여기에 부가가치세 붙고 뭐 서비스 차지 붙고 그러면 훨씬 더 비싸져요. 그런데 이걸 정말 맛이 없게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하고 먹었고 아주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하고 먹었어요. 그 사람하고서 그냥 신경 쓰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뭔지 네. 전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별로 뭐 맛 없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제가 불리한 상황이었겠죠. 상당히 쓰게 먹었다는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이거 보면은 음식은 맛이 아니라 소통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사실 먹는 행위가 되게 독특한 행위 같아요. 왜냐면은 네. 우리가 같이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이거든요.
그렇죠.
나 혼자 먹으면 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랑 같이 먹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네.
음식 문화나 먹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나 관계성을 위한 그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밥 같이 먹자라고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가 우리 그 영양분 공동으로 한번 자자 이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신하고 좀 사귀고 싶다,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 곧 소통. 제 말이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 맞는 말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왜 되게 어색한 사이일 때 식사 같이 하면은 조금 친해지는
그렇죠.
네, 그런 경향이 네. 있잖아요. 정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음식의 어원이 이렇게 인류 문명사. 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음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함께 하는 거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부에서는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음식의 언어에 담긴 인류 문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알려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정답이 뭐죠, 최 사장님?
네, 중국의 생선 소스에 토마토와 설탕이 가미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국민 소스로 자리 잡은 것. 정답은 고추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케첩입니다.
네. 케첩. 고추장인 줄 알면 어떡해요. 정답은 케첩이었습니다. 네, 당첨자는요 방송 후에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요 강남의 딜리셔스 듣고 2부에서 다시 올게요.